먼저 제목을 봅니다. 제목은 안에서 본다. 근데 그 위에 영어가 아닌 것이 쓰여 있습니다. 독일어인데요. 아인젠이라고 읽습니다. 아인젠은 우리말로 풀자면 안에서 본다라는 것인데 성경을 읽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성경을 잘 아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기 때문에, 리딩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인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참 쓸쓸하셨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누가 주님을 쓸쓸하게 만들었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낯설지 않는 것이 그 속에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이지만 긴 본문이라 먼저 본문은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잖아요. 38년 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인정받아야 될 일입니다. 인정받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축하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공경에 빠진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생긴 일입니다. 이 일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고 이건 바로 신성 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설명하십니다. 19절에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할 때는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본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통전적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신 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이게 아인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경을 리딩하지 아니하고 아이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상대방을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그러지요.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식을, 영적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압니다.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임을 아는 사람은 환경의 사건에 예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을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 꽉 막힌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일으키고 살린다. 이게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으키는 것,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걸까요?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걷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금처럼 사면이 깜깜한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의 방향을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일으켜 세워주는 일입니다. 나처럼 넘어진 사람,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진다는 것은 나처럼 넘어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22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은 예수와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보이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주께 영광 돌립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박수는 치고 돌아서면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선다? 마태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각각 조사한 바를 아뢰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잠해졌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대답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 커다란 위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도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나는 주님이 누구인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는가 봐요. 하은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답 잘하잖아요. 그 교회도 그랬나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더래요. 그건 베드로 고백인데 니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재차 물으셨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고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거룩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선생을 잘 선택했어. 저분이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이야. 교회를 세우신 데잖아. 교회가 아무것도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막 흥분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갑자기 그런데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말로 가뿐 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거룩한 위임 앞에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의 고백에 감동하셨던 주님이 베드로의 말에 아주 분노하시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이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속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사역을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요. 내가 목말라서 물을 구하고 내가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협해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다고 내가 나를 증언한다고 내가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스스로 증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말을 믿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거 봐요 안 믿잖아요. 비웃잖아요.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안 믿어요. 우리가 다 나를 증언하려고 하지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아니요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삶이에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진실됨은 오직 삶으로만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름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매이거든요. 지금 세상은 교회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고 있으니까 비난받는 거지 코로나 과중에 예배한다고 모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실됨은 나의 주장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실됨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때 맺어진 열매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네 열매 네가 따서 네가 먹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우리는 사역한다, 일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분쟁이 있는 거죠. 문자도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obedience라고 쓰지요. 이게 라틴어인데 합해진 말이에요. obey하고요, audre. 이게 영어로 오디오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오디오. 듣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듣지 않는다. 바로 에브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라틴어예요. 사두스, 기머거리라는 뜻이래요. 이게 영어로는 불합리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듣지 않으면 자꾸 불합리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리더가 자꾸 불합리하대요.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한참 성경을 공부한 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살아내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대단한 리더로 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글로 증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존경했던 그 모세가 바로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좋은 말에는 밑줄을 긋지만 불편한 말은 건너뛰어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음이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을 깨트리거든요. 내 생각을 깨트리면 내가 아파요. 깨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각에 지각이 흔들려 버리는데, 내 마음이 깨어지는데, 깨어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경험하여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네 주님의 쓸쓸한 마음이 있어요. 44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만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연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느냐? 묵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기만 구한다 이거죠. 이것이 그 옛날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까 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마침 코로나 기간이고 많이 모일 수 없는 시대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목숨 거셨던 제자들 12명, 우리도 평생 12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이 너무 많은 것 같은 표정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약한 목회자라 충분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자는 겁니다. 내가 아팠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내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 넘어진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뒤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탄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에 성경을 리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위기, 이 사태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일,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담을 알고 그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